사무엘상 4장 1절 후반절에서 후반부에서 7장 2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사사시대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종종 침공해왔습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 그레데 섬으로부터 이주해서 가나안의 서남부 지중해 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틈만 나면 동쪽으로 나아가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부터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킬 때까지 100년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이었기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족속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을까요? 이 전쟁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엘리 가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에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또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까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을 즉시로 징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3장 1절과 4장 1절 사이에는 적어도 수년의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3장 21절에서 4장 1절 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풍성하게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치른 첫 번째 전투,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천의 군사를 잃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패배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배 원인을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가라고 말하며 이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따져 묻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죽는 더욱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 아이성을 칠 때 실패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실패,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내재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작은 성 아이를 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아이성 전투에 임하여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는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배 후에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대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는 물론 이후 정복 정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실패를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 자기를 돌아보는 자는 더 큰 실패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본문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내재된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고자 이러한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이 우리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연거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을 우리라는 말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의 패배 원인을 언약궤의 부재라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았습니다. 만일 언약궤의 부재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면 언약궤를 대동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는데 엄청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원인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당해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패배할 때 원인이 내적인 데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들의 군사력과는 관계없이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관계가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관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왔고 이것이 효험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사기가 아주 충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외치는 큰 소리로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상대적으로 블레셋의 병사들은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물론 언약궤와 함께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에도 큰 효험이 있었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소식을 전해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 때보다 7.5배나 되는 3만 명이나 되는 병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언급된 아벡 전투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여러 전쟁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와 상징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과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단지 상징물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대단한 효능이 있는 마치 부적처럼 믿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한 것이었고 허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신앙과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은 미신과 같아서 허무할 뿐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블레셋 족속뿐 아니라 그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제 블레셋이 섬기던 신에 대한 하나님의 패배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의 피탈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결코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시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까지도 감수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는데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실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도록 징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실추시키고 또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생활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